예, 이야기를 한 게 그 12지파 여호수아기에서 중요한 주제 두 개가 땅을 점령하고 이제 땅을 나누는 과정인데 그 땅을 나누는 과정에서 12지파가 실질적으로 땅을 다 받지 못했다. 예, 7지파는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그래서 나머지 7지파 영토라는 부분 이제 보겠습니다. 18장 1절에서 10절인데 18장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는 아직도 상속 재산을 나누어 받지 못한 지파가 7이나 남아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전투가 끝나고 평화가 찾아왔다라고 여호수아기가 앞장들에서 서둘러 평가를 했는데 여전히 일곱 지파에게 나누어 줄 땅을 정복하지를 갖지를 못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여호수아는 그 땅이 없음을 지파들 자신들에게도 그들에게로 이제 돌리고 있습니다. 3절에서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언제까지 주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차지하러 가지 않고 꿈을 버릴 작정이냐. 그래서 그들의 성실을 탓하면서 여호수아는 먼저 땅의 경계를 정해주고 그러니까는 점령하지도 않은 땅의 경계를 정해주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너희들 땅이니까 이제 알아서 땅을 정복해서 차지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실제로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을 차지한 지파는 유다와 에프라임, 므낫세 정도 두 지파는 사실 요르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제 그 땅을 차지했고요. 그래서 그 정도라고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칼같이 나눠지는 것은 아니지만 나머지 지파들은 가나안 이방인들과 이 땅을 공유하면서 함께 살았음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점령을 다 실질적으로는 점령 다 못한 겁니다. 약 가나안 땅으로 요르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지만 실질적으로 정복한 땅은 얼마 없었죠. 유다 지파랑 에프라임 지파 정도가 차지하고 나머지 지파들은 사실은 그 땅에 있는 이방인들과 골고루 땅을 공유하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냥 섞여서 산 거죠. 그리고 유다 지파와 에프라임 지파가 땅을 차지했다라는 것은 나중에 이제 나옵니다만 결국 그 왕이 나온 지파들입니다. 유다 지파는 다윗 가문이 되고 에프라임 지파는 이제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면서 북이스라엘의 왕가가 된 첫 번째 왕가가 된 지파가 바로 에프라임 지파가 되죠. 그래서 왕이 나온 두 지파만 사실 땅을 딱 가지고 나머지 지파들은 다른 가나안 백성들과 그냥 어울려서 함께 살아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와서 자리를 잡은 것은 분명합니다만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볼 때 히브리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군사력이 그곳에 먼저 자리를 잡고 있었던 가나안 사람들을 완전히 내치지 못했다라는 것도 사실이 되죠. 그래서 완전 봉헌물 그 전투를 하고 막 거기 있던 도시국가의 사람들을 전부 다 쓸어버렸다라는 것은 사실 거의 실질적으로 있었던 일은 거의 아니라고 봐야 된다는 것을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서 19장 5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엘라자르 사제와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들의 각 가문 우두머리들이 실로에 있는 만남의 천막어기 주님 앞에서 제비를 뽑아 나눈 상속 재산이다. 이렇게 하여 그들은 땅 나누는 일을 마쳤다라고 합니다. 이 제비를 뽑아서 나눈 상속 재산이라고는 합니다만 진짜 제비를 뽑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유다 지파, 에프라임 지파 그 땅을 차지했는데 왕들이 나온 지파이기 때문에 제비를 소금치를 썼는지 공정하게 제비를 뽑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제비를 뽑았다는 것은 공정하게 누구나 공평하게 기회를 주었다라는 말이 되죠. 이 제비 뽑기는 성서 안에서 하나의 이 뭐라 그럴까요? 이 성서의 전통처럼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도 그죠? 그 열두 사도가 없고 사도들을 뽑을 때 제비를 뽑아서 사람을 뽑았나요? 그렇게 뭔가 하느님의 뜻이 그 안에 있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뽑아내는 그런 행동들을 하는데. 그래서 어쨌든 그들은 기존의 왕 중심의 땅 차지가 아니라 하느님의 뜻 안에서 최대한 공평하게 지파들에게, 즉 우린 제비뽑기를 해서 골고루 이렇게 나누었어라는 그런 지파들에게 땅을 골고루 나눠주기 노력했고 또 최대한 그렇게 한 것으로 보여주죠. 자, 그리고 한 가지는 이 계약의 궤가 실로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실로에는 만남의 천막 어깨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계약의 궤를 실로라는 지역에 일정 기간 고정을 시킵니다. 그러니까는 그 광야 생활할 때 그 이동을 했죠. 이동을 하면 천막을 이동한 쪽에서 천막 치고 한참 거기 머무르고 다시 이삿짐 싸서 이동해서 한참 머무르고 했는데 이제 그 만남의 천막을 실로라는 것에 이제 거의 고정을 하고 이제 거기서 성전 제사를 지내는 거죠. 그래서 실로 성전, 실로 지역의 성전 기간이다라고 해도 무방하죠. 그래서 이 기간은 왕정이 세워지는 무렵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되고 예루살렘을 실질적으로 차지하고 나서 거기에다가 계약의 궤를 모시고 올 때까지 이제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와서 실로의 계약의 궤를 모시고 이제 판관 시기가 지나고 사울왕부터 다윗왕 때까지 그 계약의 궤가 바로 실로라는 지역에 모셔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시기 전에 실로에서의 성전 시기가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땅 분배를 끝으로 여호수아기는 실질적으로 이제 막을 내리게 되죠. 21장 1절에서 42절을 보면 레위인들의 성읍이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약속의 땅의 어느 한 지파처럼 어느 한 부분을 받지 않고 열두 부족에게서 조금씩 그들의 자리를 얻죠. 왜냐하면 그들과 같이 살아가면서 어느 지파와 한 지파만 사는 게 아니라 모든 지파에 흩어져 살면서 하느님 말씀을 전하고 제사를 지낸 사람들이기 때문에 각 지파에 골고루 나눠서 산 게 레위 지파가 되는데 1에서 3절 보면 그때 레위 가문의 우두머리들이 엘 아자르 사제와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가문 우두머리들에게 다가갔다. 가나안 땅 실로에서 레위 가문의 우두머리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살 성읍과 가축을 키울 목초지를 내주라고 주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주님의 분부에 따라 자기들의 상속 재산 가운데서 다음에 성읍들과 거기에 딸린 목초지들을 레위인들에게 내주었다라고 합니다. 단지 그들의 소출에서 11조를 레위인들에게 바친 게 아니라 그들이 받은 상속 재산, 상속 땅, 받은 상속 땅에서 뭐 한 11조, 11조가 될 만한 땅을 갖다가 레위인들에게 내주었고 제가 앞에 모세오경 부분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레위인들의 성읍 가운데서 약간의 상당 부분의 성읍이 도피성읍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아마도 사용되었을 것이다. 도피성읍으로 사용된 성읍은 아마도 이렇게 레위 지파들에게 분배된 성읍 가운데 일정 부분이 이 도피성읍으로 실수로 사람을 죽인 그들이 복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 도피성읍으로 들어가면 그 당시에 그해 대사제가 죽을 때까지 그 성읍에 있으면 목숨을 지킬 수 있고 뭐 그런 성읍이었죠. 그래서 아마 그것들이 이 레위 성읍에서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레위는 어느 한 곳에 모여 사는 집단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두루 살면서 그들의 신앙과 종교를 살피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지파별로 중간중간에 흩어져 살면서 그들의 임무를 수행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인들은 각 지파들에게서 그 각 지파들의 몫에서 땅의 몫에서도 조금씩을 받아서 흩어져서 살아갔죠. 그런 가운데 각 지역의 산당을 중심으로도 그들의 활동을 이어갔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의 유언이 나옵니다. 23장 1절에서 16절 이제 말미로 들어가죠. 신명기적인 색채가 아주 강한 부분입니다. 유언이라는 형식을 빌어서 그 신명기 신학자들은 자신들의 신학을 이 구약 성경 책에 강하게 심어놓는데 그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인 신명기는 신명기 책 자체가 모세의 유언이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여호수아에게서도 여호수아의 유언을 통해서 자신들의 신학을 이 여호수아 안에 이렇게 대어 놓습니다. 그래서 유언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딸아이들은 하느님의 길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죠. 하느님과의 백성의 관계를 신명기적인 신학에서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8절 너희는 오늘날까지 해온 대로 오직 주 너희 하느님께만 매달려라. 11절 그러니 너희는 깊이 명심하여 주 하느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런 말까지는 뭐 충분히 복음적으로 하느님께 매달리고 하느님을 사랑하라라는 건 신약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별로 다를 바가 없어 보입니다만 보편적인 말은 항상 그렇죠. 그런데 이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완전히 달라지죠. 이러한 관계를 백성과 하느님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첫 번째 방법, 가장 중요한 방법으로 여호수아는 유언에서 혼종혼을 금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다교를 믿는 유다인 백성과 다른 이방 종교를 믿는 이방인 백성의 혼인을 금지합니다. 12절에서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너희가 돌아서서 너희 곁에 남아있는 이 나머지 민족들에게 달라붙어 그들과 혼인관계를 맺고서 그들과 어울리고 그들이 너희와 어울리면 주 너희 하느님께서 다시는 너희 앞에서 이 민족들을 쫓아내지 않으시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두어라. 그러면 그들이 너희에게 그물과 올가미가 되고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눈에 가시가 되어 너희는 마침내 주 너희 하느님께서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멸망하고 말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방인 백성, 그러니까 이방인들, 다른 종교를 가진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합니다만 여호수아의 전반적인 분위기와 이 혼종원의 금지는 사실 어울리지 않습니다. 첫 번째 예로서 여호수아기 시작 때 가장 처음 점령했던 도시국가가 예리코였죠. 예리코를 점령할 때 이방인 여자 창녀 라합이 그들을 도와줍니다. 그죠? 라합이 그 히브리 백성들이 예리코를 점령하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해주고 살려주고 나서 라합을 살려주고 그 집안을 이스라엘 안으로 맞아들이죠. 맞아들였다는 것은 라합과 다른 유다인 청년이 결혼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라합은 나중에 유다 가문의 떳떳한 한 사람이 되죠. 사실 하느님 이름으로 혼종혼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호수아기는 이 유언에서 이 다른 이방 백성과 혼인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두 가지 상반된 이야기가 여호수아기 안에 함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라합의 이야기는 전에 원래부터 있었던 하나의 자료가 되고 이 여호수아기 유언은 나중에 후대에 바빌론 유배 이후에 이 유배 중이나 유배 이후에 신명기 신학자들이 여기에 덧붙인 신명기의 신학적 사상을 여기다 반영시켰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이죠. 그래서 전통적인 사료와 후대에 형성된 신명기 신학이 여기에서 혼합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나머지 이야기 다음 시간에 하고 여호수아기 마치고 이제 다음 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